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요즘 사회를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건조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메말랐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에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그래서 뭔가를 배려받는 자체가 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사치라기보다는 뭔가 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관심, 배려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묘수는 또 누군가에게는 꼼수가 되죠. 누군가에게는 배려고 사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특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평등, 공평 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이때에 어쩌면 배려니 사랑이니 하는 말이 좀 금기어같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특권은 아닙니다. 사랑이 특권일 수는 없죠. 물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도 하니까 특권처럼 여겨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그 사랑이 좀 잘못된 거고 그러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문제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이기보다는 축복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건 복입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 혹은 후배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든든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각박하고 건조해진 이 시대에도 아니 어쩌면 이 시대가 더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다 이 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 복을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복받는 자리를 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공평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거절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고 싶은 곳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괜히 애매한 곳에 가서 이런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에게라도 사랑받아서 그 복을 누려보겠다는 게 굿이잖아요. 그 귀신의 환심을 사서 그 귀신의 관심이라도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귀신의 사랑을 받고 싶을까요? 얼마나 이 복을 누리고 싶으면 귀신에게까지 관심을 요구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더 솔직하게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온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정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솔직히 이 상황에 이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좀 시들하기는 합니다. 좀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놀랍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느끼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셨고 그를 통해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라기는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라도 이 이야기에 가슴 떨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그때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이 사랑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뭐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명령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랑만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 어떤 대가를 약속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신명기 2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조금 길지만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많은 복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가르치고 알려주고 삶의 습관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맞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자식들에게 뭔가 관심을 끌만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너가 이번에 성적 얼마 이상 나오면 뭐 사줄게. 아빠 말 잘 들으면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이번에 아빠가 하라는 거 잘하면 너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기타 등등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 중에 어떤 것은 아이가 실천하지 못해서 공수표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제가 상황이 안 돼서 공수표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자녀도 저도 둘 다 까먹어서 그냥 날아가는 약속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둘 다 분명하게 기억했다가 그 약속을 서로 이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약속에 못 이겨서 나와 계시는 분들도, 아니 어쩌면 그렇게 그 자리를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 방법이 틀렸다 맞았다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뭔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을 걸 아시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준다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을 아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좀 뭐라고 합니다. 좀 잘못된 믿음이다, 어긋난 신앙이다, 그러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맹목적이고 기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압니다.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모습도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혹시 철드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가 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하는 게 철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해도, 어머니가 잔소리 안 해도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기대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든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죠. 알긴 압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믿고 싶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가끔은 절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알면서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애정이라는 걸 깨닫는 때가 오는 겁니다.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말,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 그 부분까지도 이해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게 했던 많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원했던 방향으로, 부모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그렇게 행동하기를 노력하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라고요.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아직 어린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게밖에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뀐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넘어서야죠. 나이가 들어도 그러면 철이 덜 든 거죠. 나이 들었으면, 그만큼 성숙했다면 당연히 부모가 원하는 일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좀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부탁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가서 그 일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나 대신에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그랬더니 첫째가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은데요. 어쩔 수 없지 뭐. 알았다. 근데 첫째 아들은 대답은 하고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아버지 일을 하러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입니까? 아니면 둘째입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 답도 가겠다고 하고 행동도 가는 거죠. 아버지가 부탁하는 일, 아버지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그 행동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나의 행복이고 아버지가 즐겁기에 나도 즐거울 줄 아는 게 그게 철든 자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나 스스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바라기는 이제 좀 철든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 아집이나 독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만 주는 겁니다. 내강으로 사랑으로 돌본다고 생각했고 사랑함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거부하고 밀쳐내는 겁니다.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납득이라도 되는데 이건 사랑했거든요. 사랑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랑이 안 좋은, 아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안 좋은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내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일탈도 사실은 사랑이 시작인 때가 맞죠. 그 흔한 고부간의 갈등의 시작도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연인간의 갈등도 그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더 잘 되기를 바란 거고 사랑해서 한마디라도 더 던져준 겁니다. 사랑해서 더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해서 챙겨준 거고 사랑해서 배려한 겁니다.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나의 이 가슴 절절한 사랑을 표현할 길 없는 이 깊은 사랑을 그에게 이야기했고 알려주었고 행동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을 의심합니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사랑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나쁜 거고 그건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느 순간 사랑을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하죠. 어떤 모습은 좋은 거고 어떤 거는 나쁜 거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기준을 세워요. 그러면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더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랑이 사랑으로 남으려면 사랑이 배제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실수한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절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해도 사랑이 가져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왜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자란 대로 반복할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한 사랑이 왜곡되어 있고 치우쳐져 있는 것들 뿐이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명령에 반응해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라 하니.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이 아는 대로 만든 겁니다. 그것밖에 본 게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할 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구제불능인 겁니다. 말만 해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세계명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똑같은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해하게 하셨던 계명과 사실은 똑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나조차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자신을 혹사시키는 사람들만 있죠. 함부로 굴릴 줄은 알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어할 줄은 알지만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도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나조차도 사랑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냥 그것만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너가 따라하면, 따라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랑한 셈 쳐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의 모습만 반복하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사랑했다고 봐주시겠다고요. 내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행동한 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따라하면 그것을 나의 사랑의 행위로 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화목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난장판입니다. 아이들끼리 집에 두고 나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덜컥 들었다가 부엌을 보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부엌이 폭탄을 맞았는지 온 집기는 밖에 다 나와 있고 간장이고 된장이고 냉장고에 있던 모든 음식은 다 밖에 나와 있고 계란이고 김치고 깍두기고 콩나물이고 오만 것은 바닥에 다 나와 있고 그걸 보는 순간 속에서는 욱하는 생각이 들죠. 이것들을 그냥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미쳤지. 얘네들만 놔두고 집을 나가다니.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손에 뭔지도 모르는 거를 들고 쑥스럽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아빠 생일 축하하려고 우리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때의 당황스러움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겠다 싶습니다. 아니 답답하기보다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녀였다면 안타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하겠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가서는 다른 사람 마음은 다 헤집어놓고 속을 난도질 해놓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만 실컷 노출하고 혼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가서는 다른 사람 기분만 상하게 만들고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주고 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을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단순하게 내가 반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양영자 선수를 아십니까? 아, 저번에 대학부 청년부한테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양영자 선수를 아십니까? 정말 그 올림픽 때 탁구 그 복식은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근데 혹시 아십니까? 양영자 선수가 그 탁구를 그만두고 선교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양영자 선수님을 조금 압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양영자 선교사님 사역을 후원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자신을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 탁구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해주셨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고 짬밥도 안 되던 때라 사실은 이제 그 레슨 명단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감사하게 다른 한 목사님께서 본인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저를 넣어주셔서 한 2개월, 한 3개월 좀 못하게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그 시간 받으면서 딱 두 개 배웠습니다. 그 포핸드, 백핸드 두 개만 신나게 쳤습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15분 레슨이었거든요. 근데 15분 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탁구가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레슨을 받으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몇 가지 했는데요. 제가 이분이 와 진짜 대가구나 라고 느꼈던 이유가 제가 레슨을 받으면서 공을 어떻게 치든지 저한테 오는 공은 똑같이 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만요. 그 어떻게 다 받아주시는지 저에게 오는 공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레슨을 첫날 하고 나서 저한테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금부터 레슨 받는 동안은 자기가 됐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탁구를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레슨 받았다고 나가서 어떻게 자랑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궁금하더라고요. 꼭 나가서 자랑을 하는 건 아니래도 배운 걸 연습하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랑 치는 거 외에는 탁구를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연습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레슨이 끝나고 양여자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탁구를 치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폼이 망가진다고요. 제가 아무리 몸으로 잘 기억하고 똑같이 해도 제 폼이 혼자 하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하는 그 폼이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선교사님하고만 쳐야 그 폼이 저한테 이렇게 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괜히 열심히 한다고 혼자 치지도 말고 연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딱 덧붙이셨던 말이 그겁니다. 혹시 탁구를 더 치시고 싶으시면 제가 15분 동안 조금 더 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저한테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도 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흉내낼 때까지 예수님이랑 붙어 앉아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갑니다. 나도 해보고 싶고 이야기해보고 싶고 말해보고 싶고 나도 뭔가 할 줄 안다고 좀 으스대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실수하죠. 괜히 칼 가지고 남의 귀나 베고요. 남의 마음에 상처나 내는 거죠. 예수님이랑 할 때는 됐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번 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겨보아야 합니다. 더 깊이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나를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어디서도 받지 못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주님, 그런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며 살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수만 하고 잘못만 반복하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왜곡되고 뒤틀린 결과만 만들어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죽음과 세상의 모습만 알 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내가 진정 누리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더욱 주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만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본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